최근 들어서 여러 병원들이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특히 진단에 필요한 장비들을 앞다투어 구입들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고가의 진단 장비들이 마치 우리 몸속을 유리상자 들여다보다 들여봐보면서 정확하게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장비들이다 듣습니다. 그렇게 병원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치료가 아닌 진단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진단이 올바르게 잘 되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은 의사의 오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속에 있는 여러 질병들을 바르게 진단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어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에 착각을 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영적인 자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판단에 착각이 많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시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대의 문제도 자기 진단에 착각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진단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갖다 채워야 될 것도 없고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했는데 주님께서 보시는 진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과 주께서 진단하시는 것 사이에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스스로는 완전한 교회로 판단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부족한 교회로 보시면서 한 가지도 칭찬할 것이 없는 책망만 듣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도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앞서 보았던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근사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의 탄식과 그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내고 믿음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받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14절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이셔서 완벽한 진실로 무장된 완벽한 진실로 속성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 참 진실하다,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이신 또는 진실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하면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했습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증인들의 말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참된 증인으로 사셨는데 그 증인이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이시는 것이고 말씀이 그러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했습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창조의 근본이란 첫 번 창조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말씀이신 예수님 설명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진실하시고 또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도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한 가지도 칭찬 들을 것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양한 모습이었는데 그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도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인데 이런 교회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거듭남과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교회여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리적인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이고 이 라오디게아 곁에 히에라폴리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이런 도시들이 10km, 12km 그런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발전했었고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교가 있고 안약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얼마나 부유한고 하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다 파괴됩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재건을 위해서 로마가 돕겠다고 했을 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아주 늦어서 도시 규모를 파악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6년, 87년 이럴 때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라우디게아 팻말은 그냥 야산과 같고 밭과 같은 곳에 간판 하나 붙어있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 밭 밑에 야산 밑에 숨어있던 고대 도시들을 발견해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대 도시를 찾아냈습니다. 이 로마의 도시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야외 극장의 규모입니다. 대체로 로마의 도시들이 도시를 만들고 이 야외 극장을 만들 때 도시 전체 그 주민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규모로 야외 극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에 있는 야외 극장은 4,000명에서 5,000명이 수용이 가능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도시에는 노예 계층을 제외한 평민 이상의 계층만 5만여 명 인구를 가진 그런 큰 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이하에 보시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히에라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나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에바브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친히 지도를 받았던 아주 사랑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주 컸던 그런 교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도 제법 긴 세월 동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이르러 아주 중요한 라오디게아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종교회의가 이 교회에서 모일 만큼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호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그만큼의 근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교회 규모가 컸든지 아니면은 재정이 넉넉했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정도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평가를 15절 16절에 보시면 너무나 심각한 책망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확실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열정도 드러나 보이지 않고 신앙의 진정성도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 뭔가 흐릿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기는 열심히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헌신의 열정을 하는 것인지 모든 면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단의 준동도 없고 내부적인 분열로 갈등을 심하게 할지도 않고 무슨 부패 양상도 보이지 않고 음행의 문제도 없고 그렇다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 그런 환란의 역사도 없고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 보실 때는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한데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이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시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말씀합니다. 토해내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지근하면 먹기가 쉽죠. 삼키기가 쉬운 음식이죠. 그런데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이 지역은 참 온천이 많은 지역이고 물에 물 속에 석회가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식수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30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 지역을 방문하면 흐르는 시냇물들이 다 온천수였습니다. 지금은 그걸 호텔들을 하도 많이 짓고 유흥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그 물들을 다 사용하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어디를 파도 뜨거운 물만 솟아나는 곳입니다.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골로세나 히에라폴리 같은 도시에서 돌로 석관을 만들고 그 수로를 만들어서 좋은 생수를 공급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것도 부자들의 몫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여러 화학 성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역겹지요. 그래서 뜨거울 때 마시면 그런 대로 뜨거운 맛에 그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게 되고 또 완전히 식혀버리면 식히는 사이에 냄새가 휘발되어서 쉽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지근할 때 마시면 그 냄새가 너무 역겹기 때문에 구역질 나고 구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니까 토해낸다는 말씀은 역겹다는 겁니다.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을 보셨을 때 그 모호함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함이 그 위선적임이 이중적인 자세가 주께서 보실 때는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평온한 교회였고 여유로웠고 넉넉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심한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여유있고 넉넉했을 때 그 여유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세기 교회에 큰 교회적인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시면 8장 9장 말씀에 얼마나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런 바울의 호소에 호응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고 하는 구제 헌금에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헌금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해서 서로를 돕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여유로움을 자기들의 유희에, 자기들의 현상 유지에,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일에 다 사용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적은 교회의 참모습이기보다는 종교 놀이하고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신앙의 온도가 비등점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끓는 단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 지나친 것은 좀 과한 것이고 그건 좀 광신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덥든지 하라 했었을 때 뜨거워라 말씀하셨을 때 그 용어 자체가 비등점, 끓는 점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끌어오르는 이 비등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온도를 더 상승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만족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모이지도 않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쓰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망하시는 것은 끓는 모습이 없는 뜨겁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단련된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회개하여 주의 보혈에 정결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선하고 헌신적인 행실로 새 옷 입으라는 말씀이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말은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단계에서도 어떡하든지 좀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변절되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께서 보실 때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러는 변함없이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뜨거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시면서 나는 변함없이 너희 사랑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은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문 열고 나를 받아 나와 하나 되자는 권면입니다. 올해 이 아침 이 주님의 권면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으로 새롭게 단장하십시다.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흰옷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른 분별력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끓는 점을 유지하는 비등점 유지하는 신앙의 온도를 높여가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십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회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보니 어렴풋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고 끝까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성결한 교회였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 더럽히지 않는 교회를 주께서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요구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것을 즐기는 것에 멈추지 말고 끌어오르는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온도를 높일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성의 의심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확실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실 때 됐다 하고 평가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온도를 끝없이 끌어올려서 끌어오르는 물처럼 우리 신앙이 뜨거워져 주 앞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